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사흘 일정의 중국 방문을 위해 오늘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내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양국 관계와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4일 리 외무상이 왕이 국무위원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며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리 외무상은 중국 측으로부터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며 100%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양강도 영조동에서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운영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자체 입수한 민간 위성 사진을 이용해 북한이 영조동 미사일 기지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주변 지역에서 관련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새로 입수한 위성 사진들은 북한이 산간 내부 지역에 있는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상당히 확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대화가 김 위원장이 기존 핵탄두를 배치하고 대량 생산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환기해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소속 항공기 두 대가 일본 연안 상공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탑승하고 있었던 군인 일부가 실종됐습니다. 미 해병대는 오늘 새벽 2시경 FA-18 전투기와 KC-130 공중급유기가 일본 서부 히로시마현 인근 이와쿠니 기지를 이륙해 통상적인 급유훈련을 하던 중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사고가 고치현 무로도자키 남쪽 100km 상공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당시 전투기에는 2명, 급유기에는 5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현재 구조됐고 나머지 5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헬기 6대와 선박 3척을 동원해 미군 측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법무부 대변인은 어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밴쿠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법무부는 멍완저우의 체포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멍완저우는 화웨이를 설립한 런정페이 회장의 딸로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내일 공판을 열어 멍완저우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은 엄중한 인권 침해라며 중국은 단호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탈퇴할 경우 러시아도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INF를 탈퇴하고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를 구실로 삼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조약 파기를 반대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안에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미국의 중남미 출신 이주자에 대한 노동비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며칠 내에 만나 이 문제와 함께 멕시코와 중남미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는 중남미 이민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미국의 생산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미국과 멕시코가 이들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상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추가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세 건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어제보다 최고 11도 더 내려가고 하루 종일 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상원이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해제할 때는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바키 민주당 간사가 지난 4월 공동 발의했으며 이어 9월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별도의 항목을 통해 담겼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 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은 북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대북 협상의 목표라며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북한의 위협과 북핵 탄도미사일 역량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기술해야 합니다. 또 전 세계 국가들의 완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무장관이 취한 조치와 이와 관련해 해외 국가들이 취한 조치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시행에 필요한 유엔 회원국들의 수출 제한 체계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대북 정보 유입에 관한 미국의 정책도 별도의 항목을 통해 담아 대통령은 대북 정보 접근 자유 증진 노력을 지속하도록 장려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미한일 3자 안보 협력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이 전략에는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등 방위 관련 계획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법안 통과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는 거의 3년간 중대한 초당적 법안인 아리아에 공을 들였다며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도록 하원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아리아는 정부 전체의 장기적 아시아 전략을 미국에 제공한다며 이는 미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키고 미국의 비즈니스를 증진하며 무역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도 지난 9월 유사 법안이 상정됐으며 하원 외교위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협조하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과 에너지 관련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회의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거론하며 중국은 강력한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경제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런 지렛대를 활용해 미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북한과의 상호작용 면에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국 경제라면서 특히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부분에서 상당한 지렛대를 갖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economy in terms of interaction with North Korea is the Chinese economy. So they have significant leverage.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방법인 정제유 등의 불법 환적을 지목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인 불법 환적을 막을 방법이 있는 만큼 이를 단속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은 다음 60년 동안 살아남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루비오 의원은 말했습니다.
Denying them access to the ship transfers that are still occur that allow them to evade sanctions.
하지만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재 조치들을 취했을 것이며 의회는 지속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드너 상원 의원은 대북 무역 금수 조치와 중국 기업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이미 상정했고 이를 내년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ve introduced legislation that would create an economic embargo of North Korea and continuing to punish those businesses in China.
아울러 다른 적절한 법안들도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 하원 결의안이 지지폭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미한 군사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상원 결의안과 더불어 의회가 미한 동맹 관련 결의안을 연내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미한 동맹 결의안이 지지 의원수를 늘리며 추진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이 결의안을 발의했을 당시 지지 의원수는 로이스 위원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의원 6명의 지지를 새로 확보해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결의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추가 지지자로는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테드 요호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 등 하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 소속의 앤 와그너,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스티브 차봇, 샘 존슨 의원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에는 미한 동맹은 영내 안정과 다자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하며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군사, 외교, 경제, 문화적 유대 관계의 전형적인 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에서 미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험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평화적 종식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 금융 압박을 북한에 계속 가하는데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공격에 대한 평화, 번영 유지를 위한 미한 동맹의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말로 들어서면서 의회에서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상하원에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은 미한 군사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상하원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 결의안 형태로 상정됐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안보협의회의 개최 5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이 골자로 특히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15대 의회 활동 종료일인 오는 14일 전 의회가 계류 중인 여러 건의 대북 안건을 최종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개최와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 기정사실로 확인하고 있죠. 또 한국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아주 잠잠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회담을 이미 두 차례 무산시켰는데요. 아직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과 관련해서도 한국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상, 중국 정상을 각각 만난 이후 지금 상황은 북한 쪽으로 봐서도 나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내년 초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과 좋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김 위원장과 함께 합의를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 이렇게 네.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김 위원장이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지금 가시권으로 접어든 상황인데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개최와 서울 방문 등 현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점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우호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관심사인 경제 제재 문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 대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올해 병진 노선 폐기를 선언하고 경제 발전을 앞세우면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섰지만 제재에 가로막혀서 연말이 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주 미한 정상의 합의에 대한 실망감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두 차례나 거부한 상황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기 전에는 추가 비핵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재 완화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도 내비쳤지만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화에 흥미를 잃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직후에 19일간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고요. 또다시 지난 주말까지 2주 동안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미 협상과 관련한 깊은 고민이 배경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연내 서울 방문을 놓고도 지금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것 역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답방에 합의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내 2차 정상회담이 유력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추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토대로 서울에서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었을 겁니다.
네. 만약에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지 않으면 이게 합의를 지키지 않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북한 정상이 지난 9월 18일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를 문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네네.
김 위원장은 서울 방문보다는 답보 상태에 있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북한이 조만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나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개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남북 간 사전 협의와 한국 정부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결정돼야 합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이후로 방문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베이징을 방문 중인 리형호 외무상이 중국 측으로부터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에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성공 직전까지 갔던 과거 미사일 발사 유해 협상이 무산되면서 훨씬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내며 북한과 협상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란 핵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셔먼 전 차관은 북한을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비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웬디 셔먼 전 차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진전을 이뤘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가 이후 실패로 끝난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4일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이 학교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까웠지만 당시 미국은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협상이 성공했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운반 수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99년 미북회담 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서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경제 제재 완화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임기 말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최종 합의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대단한 기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다른 행정부들, 가장 중요하게 된 북한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보유한 나라와 마주하게 된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자 어려운 협상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2015년 이란 핵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은 북한과 이란의 협상 스타일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협상가들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란인들은 훨씬 복잡하고 세련된 협상 상대였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란 핵협상은 미국과의 양자합의가 아닌 다자합의 형태로서 매우 복잡하고 기술적이었다고 셔먼 전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성공적 협상을 위해선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내세웠던 목표는 매우 분명했으며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이란의 모든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지 못하고 비밀 공급망 또한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전 차관은 이 같은 명확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준다며 자신이 참여했던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협상 실패에 대비해 최대 대북 압박이 다시 효과를 발휘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미중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최대 압박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외교적 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 기반에 참여했던 브루어 전 국장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올해 미북 대화가 전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대 압박 전략이 누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최대 압박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동참을 이끌어낸 미국의 집중적인 외교,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유엔에서는 모두 6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 속에 경제 제재의 핵심인 석탄과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강력한 대북 결의안을 이끌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이 같은 최대 압박 작전이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포기를 강요하지는 못하지만 의미 있는 제한과 감축을 보장할 수 있는 미 정부의 최대 지렛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대북 압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없앤 뒤에나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요구를 미국이 고수하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과 한국은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다시 대북 압박 동참을 요구할 입지가 줄어든다는 게 브루어 전 국장의 분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며 비핵화 촉진을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미 정부가 단계적 조치와 단계적 보상 방법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반드시 실무 협상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고는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외교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것도 권했습니다. 실내로 미한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듯이 대북 압박에 열쇠를 쥔 중국과도 북핵 협상에 관한 미중 실무그룹이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제3국에 대한 독자 제재 명단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협상이 만약 실패하면 다시 미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은 필요한 때가 되면 대북 압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추가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 3건을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 1위원회를 거치면서 북한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결의들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는 5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명시된 3건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62, against 4. Abstentions 23. Draft resolution 30 as a whole is adopted.
유엔 총회 부의장을 맡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옐첸코 대사는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엔 총회 510번 문건에 결의안 30호를 찬성 162, 반대 4, 기권 23표로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 행동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일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의에는 L54호라는 번호가 붙었습니다. 이번 표결에선 1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미국과 한국은 기권했습니다. 또 지난 표결 때 기권표를 행사했던 리베리아와 모나코 등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전체 찬성 국가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결의 30호는 일본과 독일, 호주 등 39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핵무기 철폐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의 불법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조치로서 어떤 추가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결의에는 일본의 원폭 피해 내용 등이 담겨 관련국인 미국과 한국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통과된 또 다른 결의 두 건은 유엔 총회 516번 문건과 510번 문건의 결의안 38호입니다. 각각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수의 나라들이 찬성하면서 큰 무리 없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포괄적 핵실험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은 516번 문건은 북한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였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 나라가 공동 제출한 이 결의는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육자회담 등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는 북한뿐만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이 반대했고 북한은 기권했습니다. 이날 표결을 마친 뒤 각 나라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북한은 발언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결의안 3건에 대한 1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However, the sponsors of this draft resolution have once again taken the position of confrontation regardless of such improvements this year. My delegation reached out.
북한 외무성 소속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국장은 모두가 알고 있듯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고 핵실험장도 폐기했다며 핵실험 중단은 국제사회 군축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유엔 총회 510번 문건의 결의안 30호로 통과된 당시 결의 L54호에 대해서도 주요 발의국인 일본을 전범국이라고 지칭한 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대신 세계를 향한 야망을 품고 군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북한 대표는 표결이 끝난 뒤 나흘 만에 열린 1위원회 회의에서 자신들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 가입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y delegation expresses reservations about the cause for adherence to the NPT and we do not subscribe to the decisions of the NPT review conference.
북한은 NPT 준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고 NPT 평가회의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북한의 주장과 대조적으로 올해 1변의 회의에선 북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럽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이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나라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하는 한편 그전까지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오는 17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15일 표결 없이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도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9개 나라에서 1개가 부족한 가운데 안보리 의장국인 코트디부아르는 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안보리가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안건 채택에 필요한 정족수인 9개 나라가 동의하면서 매년 회의가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회의를 소집한 미국을 비롯해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 3개 나라와 스웨덴과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가 회의 직전 거행된 절차 표결에서 찬성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찬성 쪽에 섰던 이탈리아와 일본, 세네갈, 우크라이나, 우루과이가 임기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혀온 5개국 중 안보리 이사국에서 빠지는 나라는 이집트뿐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안보리 이사국은 코트디부아르와 적도기니, 쿠웨이트,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등 6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찬성 입장을 보인 5개 나라가 올해 같은 의견을 내세운다고 해도 신임 6개국 가운데 4개 나라의 도움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까지 8개 나라의 동의를 얻어 1개 나라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상 회의 소집 전 안보리에 회람되는 9개국 명의의 공동성명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성명 없이 회의가 소집된다고 해도 회의 시작 전 표결에서 9표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5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는 개최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2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코트니 부아르는 안보리 내에서 북한 인권 회의 개최와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쿠 우다야 레옹 아놈 대사는 3일 유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협의가 끝나고 문구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되면 12월 10일과 15일 사이에 북한과 관련된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가 만장일치 방식으로 열릴지 절차 표결을 통해 열릴지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둠 대사는 이번 회의 개최와 관련된 문서가 돌고 있고 코트니 부하르는 여기에 서명할지 여부를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트니 부하르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회람 중인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서명을 원치 않기 때문은 아니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전체적인 분석을 할 것이며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이를 소화할 시간을 가진 뒤 서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수집을 위한 절차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는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을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회담을 시간 끌기용 수단으로 삼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단순히 지연을 위한 김정은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the last one, if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s not going to be the subject purpose of the meeting, then he shouldn't have it. If this is in any way an excuse to just delay.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4일 VOA 기자 만나 2차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회담을 취소했던 것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I was skeptical of the first meeting. The president was right to cancel the first meeting. When it was rescheduled, they made it about denuclearization. And so that needs to be and must be the goal.
취소됐던 1차 회담 일정이 다시 잡혔을 때 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것이 됐으며 이번 2차 정상회담의 목표도 반드시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담은 단순히 약속을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은 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와 연관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preference would be that the North Koreans demonstrate tangibly some evidence that they are committed to complying with the spirit of the first agreement.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간 첫 합의의 정신을 준수하겠다는 일부 증거를 가시적으로 입증하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약속은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의 약속 이행과 묶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의 이런 약속 이행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조건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가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 북한과 마주앉아 이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예, 손전화를 만드는 유명한 중국 회사 화웨이 재무 책임자가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가 이 격렬한 반대 시위를 불러일으킨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고요. 지난달 30일 서거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6일 안정됩니다. 5일 워싱턴 D.C.에서 거행된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자, 중국의 유명 통신 장비 회사죠. 화웨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람이 재무책임자군요.
예,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CFO라고 하는데요. 지난 1일 캐나다 사법당국에 체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캐나다 법무부가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의 요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멍 CFO가 조만간 미국으로 이송될 걸로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왜 체포된 거죠?
혐의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캐나다 법무부가 밝혔는데요. 이 멍 CFO에 대한 보석 심리를 오는 7일 진행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언론은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긴 게 체포 사유라고 보도했고요.
예.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이란, 쿠바, 수단, 시리아에 대한 금수 조치 위반과 관련해서 이 화웨이를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조치를 어겼기 때문에 체포됐다. 이렇게 언론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의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화웨이가 이란에 수출한 게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예, 미국 정부가 지난 4월에 대북한, 대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죠. 중싱통신 GTE에 7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맞습니다. GTE 문제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미국 퀄컴에서 손전화 핵심 부품인 칩을 공급받지 못하게 돼서 GTE가 폐업 위기에 몰렸었는데요.
네.
결국 GTE가 미국 정부에 거액 벌금을 납부하고 경영진 교체와 미국이 지정하는 준법 감시체 배치를 수용하고서야 제재가 풀렸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처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 어떤 사람입니까?
예, 화웨이 창업주인 런정페이 회장의 딸입니다. 예, 또 CFO와 함께 화웨이 이사회 부의장직도 함께 맡고 있는데요.
예.
향후 회사를 이끌 후계자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체포 사실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뭐 반발했겠군요?
예, 아주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청내 브리핑에서요. 구금 이유를 즉각 밝히고 당사자를 석방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게 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예.
이를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 당국에 엄정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웨이 측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 멍 CFO가 체포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미국과 캐나다 사법제도가 정당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프랑스 소식 볼까요?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을 내년에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5일 엘리제 공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유류세를 올리되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6월 6개월 연기한다라고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담화를 낸 지 하루 만인데요.
예.
연기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위대의 반발에 프랑스 정부가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으로 언론이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반대 시위가 좀 격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또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각종 연료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올리기로 한 건데요.
예.
이 세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시위가 주요 도시에서 한 달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이 시위대는 유류세 인상을 포함한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라면서 마크롱 정부 퇴진 요구까지 내놨는데요. 파리 시내에서 차량이 불타고 또 문화재가 파손되면서 폭동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위대가 단결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안전용품, 노란빛 형광조끼를 입고 나섰기 때문에 언론은 노란조끼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마크롱 정부의 개혁 조치 때문에 프랑스 국민이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시위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이번 사태를 다섯 개의 수치로 정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먼저 1,700유로. 프랑스 사람들이 세금이나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매달 집에 가져가는 소득의 중간값인데요. 미국 돈으로는 $1,930 정도입니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이 돈으로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기도 퍽퍽한데 유류세까지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겁니다. 네,
프랑스가 서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 중간값이 $1,930면 많지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값이 그 정도니까 프랑스 노동자 절반은 한 달에 $1,930도 못 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잘 사는 나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빈부 격차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프랑스에서는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5배 가까이 벌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을 설명하는 다른 수치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다음은 1.8%인데요. 바로 프랑스의 연간 경제 성장률인데요.
네.
예, 프랑스는 영국과 독일 다음으로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는 1위,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6위권인데요. 이 같은 경제대국 프랑스가 최근 10수년째 불황으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노동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 수치는 가장 중요한 수치일 텐데요. 9.1% 바로 실업률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 11명 중 1명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웃나라 독일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을 설명하는 네 번째 수치는 뭔가요?
예, 32억 유로, 마크롱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 규모인데요. 미화로 36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큰 돈인데요.
네.
이게 프랑스 일반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라고 뉴욕타임스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부자들이 세금 낼 돈을 시중에 돌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요.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출범 직후에 주식 거래와 사치품 구매에 포괄적으로 매기던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수치 살펴볼까요? 마지막.
네, 7,156억 유로인데요.
네.
프랑스가 지출하는 사회복지 비용인데요. 미화로 8,1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예.
정부가 복지 지출을 많이 하면은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 재정을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문제인데다가 이 물건을 살 때도 20%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어서 추가적인 유류세 인상은 대중이 감당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현지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대통령 유해가 6일 안장식을 갖게 되는군요.
예, 부시 전 대통령 유해가 5일 대통령 전원기로 다시 워싱턴 DC에서 텍사스로 운구됐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텍사스 휴스턴 소재 성 마틴 성공회 성당에 안치됐는데요.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일반인 조문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어서 6일에 부시 전 대통령 가족을 위한 의식이 별도로 진행되는데요. 1,200명의 조문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추모식에서는 누가 조사를 합니까?
네, 부시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베이커 전 장관은 부시 전 대통령 제임시 국무장관에 이어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았고요. 고인의 임종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부시 전 대통령의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고인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부인 바바라 여사 옆에 이제 안장이 되는 거라고요?
네, 이 텍사스 A&M 대학에 있는 부시 대통령 기념관 내 묘역인데요.
네.
고인의 유해는 6일 기차로 휴스턴에서 북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장지로 운구됩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바바라 부시 여사, 그리고 아주 어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딸 로빈이 묻혀있는 곳 옆에 안장됩니다.
네. 자, 어제 이 시각 한창 준비가 되고 있었던 워싱턴 DC에서의 국가 장례식 모습을 좀 살펴보죠.
네. 장례식이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대성당에서 오전 11시부터 거행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유가족을 포함해서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네.
미국 내 주요 방송사들은 대부분 이날 장례식을 생중계했습니다.
네. 이 대성당 맨 남쪽에 전직 대통령들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바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들이 모두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네.
앞서 4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고인의 장남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를 찾아가 위로했었죠.
네, 외빈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 찰스 왕세자, 요르단 국왕 부부, 앵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폴란드 대통령, 그리고 에스토니아, 멕시코, 영국, 포르투갈, 일본, 그리고 쿠웨이트의 전직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어제 추모사는 여러 분이 하시더라고요.
예, 모두 4명의 추모사를 했는데요. 고인의 전기를 쓴 역사학자 존 미첨 씨,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또 앨런 심슨 전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고인의 장남이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나서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네, 네.
제일 먼저 추도사를 한 존 미첨 씨는 부시 전 대통령을 미국의 위대한 군인이자 정치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또 고인이 태평양 전쟁에서 전투 중에 죽을 뻔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네.
전쟁에서 살아남은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의 삶을 더 자유롭고 안전하며 따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외빈으로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가 추도사를 했는데 이 부시 전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예, 멀로니 전 총리의 마지막 재직 기간 4년이 고인의 대통령 재직 기간하고 겹쳐서 두 사람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군요.
멀로니 캐나다 총리가 50년이나 한 세기 후에 역사학자들은 미국에서 고인만큼 더 용기 있고 영예로운 대통령은 없었다고 평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로 추도사를 한 심슨 전 연방 상원의원은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인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힘들 때 부시 전 대통령이 옆에 있어줬다고 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추모사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부친이 아주 낙관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부친이 본인에게 진실하게 나라를 섬기고 용기를 가지고 이끌면서 미국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대통령이 되는 게 무엇인지 보여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 추모사 맨 끝 무렵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그립다면서 훌륭하고 고귀했던 그리고 최고의 아버지였던 부친을 알고 사랑한 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울먹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부친이 천국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다시 안아보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모친의 손을 잡으면서 미소 지을 것이다 라고 추모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들은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울먹이던 순간이 이날 장례식에서 가장 가슴을 찡하게 한 장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맑거나 구름 조금 낍니다. 아침과 낮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6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7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8도, 황해도 지역도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기온 많이 내려갑니다. 해주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5도, 사리원은 아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5도, 함경 남북도 삼지연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풍산 아침 최저는 영하 21도, 낮 최고 14도, 영하 1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9도, 낮 최고 영하 18도로 예상됩니다. 12월 6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사흘 일정의 중국 방문을 위해 오늘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내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양국 관계와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4일 리 외무상이 왕이 국무위원회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며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북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리 외무상은 중국 측으로부터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면서 100%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양강도 영저동에서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운영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어제 자체 입수한 민간 위성 사진을 인용해 북한이 영저동 미사일 기지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주변 지역에서 관련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새로 입수한 위성 사진은 북한이 산간 내부 지역에 있는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상당히 확장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대화가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핵탄두를 배치하고 대량 생산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환기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소속 항공기 두 대가 일본 연안 상공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탑승하고 있던 군인 일부가 실종됐습니다. 미 해병대는 오늘 새벽 2시경 FA-18 전투기와 KC-130 공중급유기가 일본 서부 히로시마현 인근 이와쿠니 기지를 이륙해 통상적인 급유 훈련을 하던 중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사고가 고치현 무로도자키 남쪽 100km 상공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당시 전투기에는 2명, 급유기에는 5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중 2명이 현재 구조됐고 나머지 5명은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헬기 6대와 선박 3척을 동원해 미군 측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법무부 대변인은 어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밴쿠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법무부는 멍완저우 체포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멍완저우는 화웨이를 설립한 런정페이 회장의 딸로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내일 공판을 열어 멍완저우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멍완저우를 체포한 것은 엄중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중국은 단호한 반대와 강렬한 항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할 경우 러시아도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INF를 탈퇴하고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를 구실로 삼고 있다며 러시아는 조약 파기를 반대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4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안에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오늘 텍사스 A&M 대학에 있는 부시 대통령 기념관 내 묘역에 묻히며 영면에 들어갑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지난 4월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바버라 부시 여사와 어린 시절 백혈병으로 사망한 딸 로빈이 묻혀있는 곳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어제 워싱턴 DC 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장례식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로 다시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성 마틴 성공의 성당에 안치돼 마지막으로 일반인 조문을 받았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